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21장 다 마칩니다. 함께 봉독하시죠. 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의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늑탈한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가로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이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며?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한 21장 전반부를 잠깐 복습을 하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죠. 그렇죠? 그는 약속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삭보다 더 먼저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어요. 누굽니까? 이스마엘. 그죠?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스마엘이 벌써 거기서 할례를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으로의 초청은 누구에게나 다 유효한 것이다 라는 의미인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나 그 초청에 응하는 자는 한정되어 있어요. 그들에게는 보편적 부르심, 외적 소명이라고 그러죠. 외적 소명은 누구에게나 다 가능해요. 보편적 부르심, 그런 외적 소명과는 다른 효과적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그건 내적 소명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겉으로 다 부르시지만 하나님이 그의 귀를 열어 듣게 해주시는 자, 그가 내적 소명을 받은 자예요. 그 내적 소명이 적용되어지는 자만 이삭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자체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세크라멘토죠.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있는 자들만이 그 효과적인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직 신학을 잘 몰라도 되지만 요 정도의 용어들은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린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마엘은 인간의 행위와 율법으로 대표되는 옛 언약의 상징이었고, 이삭은 은혜와 믿음으로 대표되는 새 언약의 상징이었음을 확인한 바 있어요. 거기에 그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었죠. 갈라디아서 4장에. 그러니까 행위와 은혜, 그리고 율법과 믿음은 필연적으로 충돌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충돌했죠. 그리고 결국 행위와 율법은 하나님에 의해 추방이 되고야 말아요. 그게 종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스마엘의 추방 사건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가능성을 부인하지 못하고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이용해서 이 세상의 힘을 모아서 고통과 허무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다른 말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인간들의 모든 시도와 열매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각될 거라는 말이에요. 다 쫓겨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그러니까 단지 그냥 죄로부터의 해방 이런 걸로만 자꾸 생각하시는데, 구원이라는 거, 인간들이 추구하는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이 빠져나간 이 무저갱, 밑바닥이 없는 공허를 우리가 무저갱이라고 하잖아요. 그 지옥 같은 공허를 이 세상의 힘으로 내가 내 지혜와 힘을 이용하여 얻어내서 거기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모든 시도가 인간의 구원을 향한 시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전부 나중에 기각될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그분의 은혜 앞에 납작 엎드리는 자들만이 진짜 구원. 그러니까 그 무저갱 같은 공허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술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마엘, 율법과 행위를 상징하는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면 이 땅에서 젖먹이 이삭과 같은 약한 자의 모습으로 살게 된다 그랬죠. 왜? 당해주고,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인내해주고 오래 참아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힘의 원리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약한 거니까 그렇죠? 당해주니까 약한 거잖아요. 그렇게 약한 자의 모습으로 젖먹이 이삭의 모습으로 살게 되는데 세상은 그러한 어린 아이 이삭들을 18세 소년 이스마엘의 주먹으로 후려치고 조롱하게 되는 게 이삭과 이스마엘의 사건, 그 투쟁의 사건이 담고 있는, 함유하고 있는 내용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십자가의 삶이 바로 진짜 승리의 삶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약함 속에서 당신의 강함을 드러내어 온전한 승리를 이끌어내시는 거죠. 그죠? 그게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약할 때 강함이라, 약할 때 온전하여짐이라. 그게 뭐라 그랬어요? 엘샤다이 쿠람데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분 앞에서 내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이게 나의 부인이잖아요. 약함이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그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온전함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라는 것은 너를 부인하라라는 말과 정확히 같은 말인 거예요. 열심히 너희들의 실력을 쌓아 고지 꼭대기에 올라가서 너희들이 완전함을 추구해라가 아닌 거예요.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러니까 세상을 상징하는 자들이 쫓겨난 그 부엘세바로 이사를 가는 장면이 나와요. 21장 후반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자손인 아브라함과 이삭이 세상과 한 곳에서 더불어 살고 있는 형국이에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간혹 혹자들이 오해하는 것이 성도는 믿지 않는 자들과 상대도 하지 말고 어디 깊은 산속에 사는 사람처럼 그들과 격리되어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수도원주의가 나왔죠. 수도원에 올라가서 세상 죄를 안 보면 마치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수도원 밑바닥에서 발견된 수많은 어린 아기들의 유골들이 뭘 증명해줬어요? 세상과 격리되어도 인간들은 여전히 죄인이구나. 지들끼리 간음하고 강간해가지고 애 낳아가지고 전부 묻어버린 거예요. 그 밑에다가. 그거는 인간의 불가능함을 우리에게 오히려 증명해줬죠.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5장 9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맞죠?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그들과 어울려 살으라는 거예요. 대신에 그들이 자기들의 삶의 원리로 삼고 있는 힘의 원리로 살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죠.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 그러잖아요. 고대 시대의 멍에는 항상 소 두 마리가 한 멍에를 메게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과 우리가 한 방향으로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한 멍에 못 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방식으로 살면 안 돼요. 그들의 삶의 방식이 자체가 죄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는 거는 그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죄와 격리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지 수도원으로 다 올라가라, 뭐 쿰난 공동체 이루면서 그렇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게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그 부엘세바에 살면서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삶을 살았어요. 그 밑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그게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그 후에 그랄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인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던져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21장 22절. 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보세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이야기한 아비멜렉과 비골 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직역을 하면 네가 하고 있는 모든 일 안에 in everything you do 라는 뜻이에요. 네가 하고 있는 모든 일 안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그걸 내가 보았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보기에 아브라함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보여줬다라는 말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가 됐으면 또 얼마나 강력한 군대를 소유하게 되었으면 그랄의 왕인 아비멜렉이 동맹까지 맺자고 찾아왔겠느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 세상의 힘을 복으로 받아서 세상이 우리를 깔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와 동맹을 맺으러 오게 하자.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성경은 그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24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늑탈한 일에 대하여 계속 늑탈했다는 거야.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에게 그것도 종들에게 계속 우물을 빼앗기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을 근거로 하여 아비멜렉이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평가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전혀 우리의 기대와 반대죠. 그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갈 때 자기의 사병 318명을 데리고 갔죠. 군대 318명을 데리고 갔다는 것은 자기의 본영 안에도 그만큼의 군사를 두고 갔다는 거예요. 어떤 지도자도 본영을 그냥 확 비워놓고 전부 데리고 적을 공격하러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까지 합치면 적어도 아브라함이 끌고 다니는 식솔들이 2,000명이 넘었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 우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마음만 먹었으면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늑탈을 당했어요. 근데 아비멜렉이 그러한 모습을 쭉 지켜보다가 그에게 찾아와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한 거란 말입니다. 보세요. 세상을 상징하는 아비멜렉과 지금 하나님의 라인을 상징하는 아브라함 둘 중에 누가 부자예요? 그럴 왕이 부자죠. 누가 강해요? 우물을 뺏어가고 늑탈한 놈이 강하죠. 아브라함은 약자예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너와 함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평가를 내리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세상의 힘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이들이 그렇게 가르치죠. 부자 되고 높은 명예를 얻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을 주셔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단언하여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우물을 늑탈하러 왔을 때 반 죽여서 보냈더라 이렇게 나와야죠. 근데 계속 늑탈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자신의 뛰어남이나 이 세상의 힘을 많이 소유한 것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힘을 소유하여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나 자신의 뛰어남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자기 스스로 열심을 부려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우리보다 강하고 부자가 더 많은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함께 안 하셨는데 그들이 노력해서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성도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타나는 그러한 증거를 무엇으로 보일 수 있을까요? 꼭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손해와 상함을 감수하는 사랑입니다. 자기 것을 비우고 자기가 죽어 원수까지도 사랑해주는 그 사랑. 기독교의 사랑은 항상 손해와 상함을 감수하는 거라 그랬죠. 이익을 기대하고 베푸는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믿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만 할 수 있는 건 손해와 상함을 감수한 십자가의 그 사랑이라 말해요. 그 사랑, 지금 아브라함이 그 비움의 삶, 나눔의 삶, 섬김의 삶, 사랑의 삶의 증인으로 지금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모델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근거로 아브라함이 우물을 늑탈당한 사건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로부터 2000년 후에 완전히 이 세상에게 늑탈당해서 옷까지 홀딱 벗겨지고 십자가에서 늑탈당함으로 승리를 쟁취한 분이 계시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보세요. 마가복음 12장 37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 그때 당시에 로마의 죄인들은 십자가에 다는 죄인들은 완전히 발가벗겨서 달았단 말이에요. 영화나 성화 같은데 이렇게 살짝 가려놓은 건 예의상 가려놓은 거지 완전히 벌거벗겨진 거예요. 그 벌거벗겨지면 우리의 부끄러움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늑탈당해버린 생명까지도 늑탈당해버린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 아래에서 로마의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를 보더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뽑아들고 로마 병사들의 머리통을 후려쳤을 때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가 아니라 할 일 없이 늑탈당하여 벌거벗겨져서 죽었는데 그 아래에서 로마의 백부장이 이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인정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로 아브라함이 오늘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창세기 12장부터 쭉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어떨 때는 굉장히 믿음의 사람처럼 살다가 어떨 때는 굉장히 형편없이 떨어졌다가 또 어떨 때는 또 굉장히 믿음의 사람처럼 살고 막 헷갈리죠. 이 인간은 도대체 어떤 인간이야. 종잡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 성경의 독자인 교회에게 그때그때 그때마다 주시는 메시지를 캐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일관성 있게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완성이 됐다가 아닙니다. 왜냐면은 아브라함의 최고의 승리의 순간인 모리아산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은 또 첩들을 막 끌어모아서 애를 또 막 낳아요. 힘도 좋아요. 그때 몇 살인데 말이에요. 100살이 훨씬 넘었는데 아브라함의 말년은 그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러한 일련의 삶 속에서 성도의 신앙생활이 어떠할 것인지 교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바로 그 교훈을 늑탈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증명하는 아브라함의 삶, 그것을 우리가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하나님 나라와 이렇게 연결을 시켜볼 거예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러한 늑탈당하면서 자기가 손해보고 상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을 유익하게 하는 바로 그 늑탈의 삶, 아브라함의 이러한 삶을 그대로 이 세상에서 보여주다 간 사람들이에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4장 34절.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부족하고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둠에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로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공산주의 하자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세상의 힘을 좇아 그 세상의 힘이 나의 생명이라고 여겼던 자들이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그 힘을 초계같이 여기더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가 정말 생명같이 여기던 것을 내놓아 가난하고 핍절한 사람들이 부유하게 유익을 보게끔 그러한 삶을 살더라라는 거예요. 교회야 너희들이 갈 바가 바로 이 자리란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을 포기하는 것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 왜? 세상의 힘이 나의 힘이다라고 나의 생명이다라고 이 세상의 힘의 원리를 좇아 사는 사람들은 절대 그 삶을 살 수 없으니까 그거 놓으면 죽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삶에서 벗어나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 떼처럼 반대로 올라가는 자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비워서 계속 다른 이들의 심지어 원수들의 유익을 채워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남미 코스타에 가서 훌륭한 선교사님들을 몇 분 만났는데 이분들은 정말 솔잎 냄새가 나더라고요. 몸에서. 정말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너무 좋아서 말만 하면 울어. 말만 하면 울어. 목사님 난 예수에 미쳤어요. 난 예수에 미쳤어요. 제가 첫날 완전히 박살내버렸거든요. 전체를 2시간에 걸쳐서. 근데 그분 혼자 일어나서 할렐루야. 아직도 이런 설교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좋아갖고 둘이 끌어안고 막 그냥. 그게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새 언약에 속한 아브라함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며 적들 위에 군림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인 것이 아니라 자기가 판 우물을 빼앗겨주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준 거예요. 요한에서 2장 8절 보세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자, 새 언약.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우리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4장 분명히 확인했죠. 아브라함과 이삭은 어디 안에 있는 사람?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 그 새 계명, 그 새 계명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나온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보세요. 새 언약의 자손, 약속의 자손, 그들은 무엇을 특징으로 하며 산다? 사랑.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새 언약의 후손의 모델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 모습을 읽으면서 아 이게 나의 삶이구나 라고 캐치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뭐다? 국민 주권 영토 중에 주권, 입법, 사법, 행정권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하나님 맘대로 하세요.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게요를 내 삶 속에서 보여주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열쇠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쇠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문을 자꾸 열어주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 그래서 아 저게 하나님 나라구나 라는 말입니다. 어떤 분이 설교를 하기를 성도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열쇠가 주어졌는데 그 열쇠를 열면 이 세상의 축복이 마구마구 우리에게 쏟아져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살게 된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사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나라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서 초가삼간에 살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리고 그 나를 목숨 걸고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영원히 나를 지키시며 산다고 하시기에 나는 거기가 초가삼간이라도 난 거기 갈 거예요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 땅은 좋은 어떤 곳일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냥 이 악목을 잘 참아내면 언젠가 우리는 저 우주 저편에 마련되어 있는 그곳에 가게 될 거야. 이게 영지주의라니까요. 이게 플라톤의 이원론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반드시 그 나라의 맛을 봐야 돼요. 브라질 가니까 삐냐라는 과일이 있더라고요. 수류탄같이 생겼어요. 얼마나 맛이 있는지. 저는 LA 있을 때 그 삐냐가 먹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먹어봤어야 알지. 근데 먹어보고 오니까 비행기 안에서부터 먹고 싶어, 그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안 먹어본 건 여러분이 절대 기대하거나 소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이렇게 안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에서 오래오래 버텨야 돼. 벽에 못 칠할 때까지. 두려워서.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맛보셔야 돼요. 그때 세상이 죽음으로도 여러분을 어떻게 흔들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야망, 비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세상에게 당해주면서도 힘으로 대항하지 않는 그런 모습, 바로 십자가의 삶을 보여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모습. 또 예수가 그렇게 살다가 가셨잖아요. 얼마든지 열두 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싹 쓸어버릴 수 있었는데 힘 동원하지 않고 맞아 죽더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승리라고 팔을 들어주세요. 오른쪽에 앉히셨어요. 성도는 바로 그 그리스도를 따라 그러한 승리를 이루어내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부부싸움 할 때 이겼다 하는 사람이 진 사람이에요. 오늘은 내가 이겼다. 내가 먼저 저의 심장에 화살을 쏘아. 부부는 저 상대방이 어떤 부분에 화살을 쏘아야 제가 추락한다는 걸 제일 잘 알잖아요. 그래서 먼저 쏘는 거예요. 그냥 거기다. 그 사람이 지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깨닫게 되기까지 그 숱한 전투와 전투 속에서 저도 그 깨닫고 나니까 너무 편해요, 마음이. 그때부터는 진짜 다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나의 가정에서부터 그 삶을 한번 연습해 보는 거예요. 자꾸 져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언젠가 아, 내가 진짜 승리했구나. 저 사람이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네. 반드시 그 승리의 장면을 여러분 눈으로 목도하시게 돼요. 개런티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그거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 나라와 연결을 시키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자신을 칭송하는, 자기를 칭찬해주는 아비멜렉과 언약을 하는 장면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암양 7마리를 주면서 우물 7개의 소유권을 주장하죠. 그건 괜히 그렇게 7개 써놓은 거 아니에요. 부엘세바라는 말은 맹세의 우물 혹은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부엘세바잖아요. 그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란 말입니다. 맹세의 우물, 7개의 우물이에요. 일곱과 맹세를 이렇게 비교하여 우리에게 뭔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의 맹세, 쏴바라는 단어는 일곱이라는 의미의 쉐바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7개의 우물, 맹세의 우물,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 혹은 사람들과의 언약, 맹세 이런 단어는 완전성과 불변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언약, 맹세라는 단어를 히브리 사람들이 완전수라고 하고 있는 7에서 끌어다 쓴 것입니다. 그래서 맹세가 쏴바예요. 7이라는 쉐바에서. 그 일곱, 쉐바는 창조의 수, 안식의 수잖아요.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신 그 하나님의 수, 안식의 수, 그죠? 사방위에다가 삼위 하나님 보태서 완전수란 말입니다. 세상과 하늘 전체를 상징하는 완전수. 그게 쉐바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언약의 불변성과 완전성을 의미하는 그 일곱 암양, 쉐바를 아비멜렉에게 주고 일곱 우물 쉐바를 받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을 주신다고 하신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쉐바를 주고 쉐바를 완전수를 받는 쉐바를 하는 거예요. 맹세를. 이해하시겠어요? 이 정도를 이해하시는 우리 서문화교회의 신천지가 웬 말입니까? 신천지는 이해 절대 못해요. 이거. 아, 교주가 성령이라고 우기는데도 막 이거 만세하고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이해해요 이거를.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그 쉐바를 주고 쉐바를 받는 쉐바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그냥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에셀 나무를 심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무를 심는다는 건 나는 여기서 오래오래 살게 될 거야 라는 것을 거기다가 도장을 확 찍어버리는 거예요. 우물에다가 이거 내 거야 라고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브라함이 에셀 나무를 심었더라 라는 어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온전히 주어졌을 때는 그로부터 430년 후예요.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지경이 전부 이스라엘 것이 됐을 땐 다윗 때예요. 그러니까 그로부터 1000년 후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발붙일 땅도 요만큼도 얻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건 내 거야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은 나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 세상은 여러분 겁니다. 미국 땅 누구 거예요 이거? 청교도 겁니까? 인디안 건가요? 그 사람들이 먼저 살았으니까. 아니요. 하나님 백성 거예요. 여러분 거예요. 우리 아버지 거니까 이거 다. 우리 자녀들이 친구들 데리고 집에 놀러 올 때 야 우리 집 가자 그러잖아요. 지들이 그 집 사는데 일불도 안 보탰으면서 우리 집이래. 아버지 집인데 우리 집 가자. 근데 친구가 막 달려들어가서 문지방을 먼저 딱 넘었어요. 그 친구가 문지방을 넘자마자 아니야 이거 우리 집이야. 미친애예요 걔는요. 그렇다고 걔네 집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집 주인의 아들 거예요 그 집은. 마찬가지예요. 이 미국에 인디안이 한 발 먼저 문지방 넘어서 들어와서 살았다고 인디안 거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거기 때문에 여러분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식을 갖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이 세상을 제가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의 연속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적 있죠. 그렇죠? 언젠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 죄악을 왜곡된 것을 싹 쓸어버리고 온전히 회복하여 우리에게 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집에 놀러 온 애들이 자꾸 막 어질러 놓고 훼손하고 물 막 쓰고 가스불 막 켜놓고 그러면 쫓아다니면서 끄고 청소하고 그러는 거예요. 주인의식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 보호하고 물자도 아끼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주인이에요. 이 세상의 주인이에요. 내 거야. 내 거야. 니들이 지금은 주인인 것처럼 나를 늑탈하고 내 우물을 계속 뺏어가고 있지만 아니야 이거 내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준다 그랬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내 거지만 이거는 실체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온전히 완성하여 줄 바로 그거. 그게 나에게 올 거야. 라고 올바로 자각하고 이 땅에서는 또 나그네요 이방인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는 요것을 내가 얻어내는 게 이게 내 땅이야 라고 주장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것인데 죄가 막 훼손시켜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게 자연보호이고 도덕이고 윤리이고 사회법을 지키는 것이고 그런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거는 아니에요. 그들이 추구하는 이거는 내 게 아니란 말이죠. 진짜 하나님이 온전히 회복하여 주는 그 나라 그게 내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적어도 그 땅에서 75년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는데 부엘세바에서 죽어요.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도 헤브론에 가서 묻고 다시 부엘세바로 오더라 그러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뭐라 그래요? 블레셋 땅에서 살았더라 그러죠. 아브라함이 이거 내 거야라고 이야기했는데 성경은 블레셋 땅에서 오래 살았다 그래요. 성도야 이 땅은 너희들이 목적으로 삼아 사는 세상 아니야. 그러니까 나그네요 이방인요 외국인으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지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역설이 이해가 가시죠? 그죠? 내 땅인 듯 살지만 내 땅 아닌 것처럼 사는 그런 삶.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이 땅에서 약한 자의 모습으로 젖먹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섬겨주며 사랑해주며 오래 참아주며 성경에서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복수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내도 나오고 오래 참음도 나오니까 뭐 똑같은 말을 반복하였을까? 아니라 오래 참음은 복수의 반대말. 그러니까 복수하지 않으며 사랑해주며 그렇게 사는 그런 어린아이 젖먹이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소망을 두고 용사로서 잘 이겨내면서 사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못 살게 하지만 18살 이스마엘의 주먹으로 늘 후드려 패면서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라고 이야기하지만 끝까지 이기면서 그렇게 살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그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들이 전부 참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이방인이요 나그네로 살았다 그러죠.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책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거기 밑에다 적어 넣으세요. 우리의 삶이 그거여야 된다니까요. 그들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이 땅의 것이 마치 복의 정수인 양 그렇게 가르치고 그것만을 추구하게 하는 번영의 신학, Health and Wealth Gospel, 가난은 저주다? 천만의 말씀. 그놈들이 저주받을 놈들이에요.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사도 바울이 울어요 지금.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얘들아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교회에게 쓴 편지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교회야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는구나. 그러니 내가 어찌 안 울 수 있겠냐. 울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다. 저희의 신은 배다. 이 배. 내 배. 나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래요. 멸망. 너희들 예수 믿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보세요. 예수님의 원수는 누구?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그런데 땅의 것을 자꾸 준대. 예수를 잘 믿으면 땅의 것을 자꾸 준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카타콤에서 그렇게 죽을 때까지 햇빛 한번 못 보고 죽은 그분들 전부 저주받은 분들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기 아이 아홉 명을 엄마 눈앞에서 하나하나 기름에 튀겨 죽이는데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은 그들 저주받은 사람들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튀겨 죽는 아이들에게 아이야 조금만 참아라. 조금 이따 눈 뜨면 너희는 하늘나라에서 우리 영원히 함께 살 거야. 조금만 참자. 이게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게 이 땅의 것으로 하나님이 보상을 해준다면 막아줬어야죠.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자녀가 기름에 튀겨 죽는데 왜 안 막아줍니까? 카타콤을 오히려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줘야죠. 땅속에 들어갔더니 거기 천국이 있어. 안 그랬단 말입니다. 키가 130cm도 안 됐어요. 그분들은 햇빛을 못 보고 영양이 부족해서. 그런데 죽는 날까지 그 속에서 안 나왔단 말입니다. 로마 황제를 주라 이야기하기 싫어서. 내 주는 오직 한 분이니까 나의 로드십은 오직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분 말만 들을 거야. 그렇게 로드십 트랜스포가 된 게 성도인데 어떻게 된 게 요즘은 자기한테 트랜스포가 돼서 로드십이 내가 주야. 그죠? 하나님을 주님 주님 부르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언제든지 내가 이거 지금 이거 계획하고 있는데 빨리 먼저 가서 앞서가서 길을 잘 닦아 놓으세요. 누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늘의 것.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렇게 하늘의 삶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 온전히 이 죄가 딱 사라지고 완성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생각하면서 나를 죽이고 나를 비워서 하나님 앞에 나를 그냥 다 드려버리는 거 그게 뭐예요? 산 제사. 제사는 뭐? 예배요. 그게 예배의 삶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가 있었지만 신약때 제사가 없다? 아니요. 있어요. 로마서 12장. 너희들의 삶을 너희들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그러잖아요. 제사 드려야 됩니다. 근데 뭘로 드려요? 송아지가 아니라 나로 드리는 거예요. 나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죽이실라면 죽이세요. 그게 성도의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이 바로 예배의 삶인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요절을 하나 고르라 그러면 33절을 하나 딱 고르겠어요. 볼까요?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의 에셀람으로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으로부터 일곱 우물의 소유권을 받아내는 맹세를 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완전성과 불변성을 확신하는 그 신앙 고백을 한 후에 그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던 부엘세바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죠. 그죠?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게 지금 그 위에 있는 아브라함의 삶 전체를 축약하고 있는 단어예요. 성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다라고 번역이 되는 그런 단어는 전부 헌신하다, 의지하다,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내 목소리를 내요, 누구를 부르다 정도가 아니라 의지하다, 헌신하다, 예배하다의 뜻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절로 가볼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자 교회의 정의가 나와요.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이게 교회예요. 또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거 교회예요.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랬죠. 날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전부 천국 못 간다고. 그러면 그 이야기 아니겠죠 이거요. 여기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 에피칼레오마이라는 단어가 바로 예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다? 예수를 예배하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인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 단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 이렇게 번역이 되죠. 하나만 찾아볼까요? 창세기 4장 10절.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여기서 호소하느니라 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아마르가 바로 이름을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이 뭐 하다가 죽었어요? 예배하다가 죽었어요. 아벨의 제사가 올바른 예배였기 때문에 죽었죠. 그렇게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자는 죽어서도 땅 속에서 그 피가 올바른 예배를 드리더라라는 뜻이에요. 아마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있죠. 그죠? 거기도 아마르 또 나오죠. 그 말은 구원을 얻은 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다른 말로 구원을 얻은 자는 여호와를 예배하더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구원 얻지 못한 자들은 누구를 부를까요? 창세기 4장 17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아담의 범죄로 인류 최초의 살인이 일어났어요. 그 최초의 살인을 저지른 항상 죄인들의 대표적 상징으로 인용이 되는 가인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쫓겨나서 성을 쌓고, 도시라는 뜻이에요. 성을 쌓고 도시를 쌓고 그 이름을 에녹이라 했어요. 이 구절을 좀 더 히브리 원어에 맞게 직역을 하면 이래요. 가인이 성을 쌓고, 성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자들이 이 세상에 힘을 쌓아 그리고 자신에게 제한적으로 내재된 힘을 이용하여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 스스로 행복에 이르려 하는 모든 시도를 성이라 그래요. 그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 불렀더라라는 뜻이에요. 에녹이라는 이름으로 성과 아들을 불렀더라.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죄인의 대표, 죄인을 상징하는 대표 가인은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세상의 힘과 아들의 이름. 아들은 누구예요? 자기 존재의 확장이잖아요. 자기의 익스텐션. 나를 예배하는 거예요. 세상의 힘과 나를 부르더라. 나를 예배하더라. 반면에 창세기 4장 26절에 가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러죠. 예, 창세기 4장 17절과 대조하는 거예요. 가인이 아들을 낳아서 그렇게 세상의 힘과 자기 존재를 예배하는 자로 살았는데 셋은 하나님의 라인인 셋은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 하였는데 그 에노스 때 그들이 뭘 불러?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라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죄인들은 세상의 힘과 자기를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이들이 자기를 예배하라고 세상의 힘을 예배하라고 오히려 부추겨줘요. 교회에서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내 삶을 산 제사로 드린다는 거고 내 삶이 산 제사로 드려진다는 건 난 하나님 앞에서 죽은 목숨이라는 것입니다. 하벨 nothingness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 게 복음인데 자꾸 꼭대기로 올라가겠대. 아니요 여러분, 어디로 올라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여야 돼요. 예배가 뭐라고 했어요? Worship. Worth plus ship. 내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 Worth. 내가 내 배에 가치를 두고 살면 나는 내 배를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Worship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그 삶이 가시적으로 이렇게 모형으로 드러나는 게 이게 공예배예요. 이 예배. 그러니까 여기를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예배를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내 삶 전체가 여기에서 지금 드려지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이 예배예요. 예배. 그런데 우리는 이 예배를 골프와도 바꿔먹고 소풍과도 바꿔먹고 몸이 아파도 바꿔먹어요. 엿장수 고무신짝이 돼버렸어요. 소풍을 예배해. 이 예배는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거. 골프를 예배해. 어떨 땐 자기 병을 예배해. 그럴 수가 있겠냐고요. 우리의 삶이 바로 예배의 삶이고 그 예배의 삶이 여기에서 이렇게 모형으로 확실히 드러나는 거라는 걸 우리가 안다면 그런 것과 우리가 예배를 바꿔먹어요? 우리의 삶을 세상의 힘과 세상의 쾌락과 바꿔먹습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사람들을 보면 솔직히 가슴으로 막 화가 나요. 요즘 제가 착해져서 말은 안 하지만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 인간과 천지만물의 창조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창세기 1장 설명할 때 설명해 드렸죠. 그래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이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2장 4절로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쌓여져 있어요.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장 4절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이게 똑같은 단어들로 쓰여 있어요. 원어로 보면 에레츠 땅, 사마임 하늘들, 엘로힘 하나님, 바라 창조하다. 이게 똑같은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 문학기법의 아주 중요한 문학기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인클루지오 수미 일치법. 이 양쪽에다가 똑같은 빵을 대고 이 양쪽을 설명하기 위해 가운데에다가 속을 대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내용이 뭐였어요? 창세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에 안식이었잖아요. 근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뭐라 그랬습니까? 혼돈, formless라고 그랬죠, 그죠? NIV에 뭐, formless. 혼돈의 상태를 structure가 없는 상태에서 거기에 structure를 세우는 거예요. 셋째 날까지.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는 empty, empty에다가 컨텐츠로 채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formless와 empty가 이제 form이 세워지고 그 컨텐츠가 풍성하게 채워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었을 때 이제 비로소 일곱째 날 안식이 온단 말입니다. 안식. 근데 안식이 뭐예요? 안식. 하나님이 여섯째 날 동안 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 힘들어서 침대에 들어가서 잠깐 쉬는 건가요? 그럼 전지전능한 하나님 아니잖아요. 안식. 안식이라는 단어. 사바트는 마땅히 가야 할 곳으로 가다 제자리에 앉다란 뜻이에요. 사바트. 사바트. 이 뜻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딱 앉으시고 하나님의 왕국이니까 하나님 나라니까 Thy kingdom come 그분의 왕국이니까 앉으시고 모든 피조물이 이제 절대 전심의 소로나 반역하지 않고 그 앞에 납작 엎드려 예배하는 그 상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딱 앉는 걸 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은 그냥 힘들어서 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에게 예배받는 거예요. 항복받는 순종받는 그 상태가 안식이에요. 그러면 피조물의 안식은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항복하는 거가 피조물의 안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힘을 쌓아서 행복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순종할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니까 우리를 그 자리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2장 4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이렇게 창조하셨다. 창조의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안에 속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존재 목적은 예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는데 nothingness군요. 항복, 선악과 먹지 말라면 이제 안 먹을게요. 예배인 것입니다, 그게. 그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다. 그래서 inclusio, 이 샌드위치 기법이 거기에 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여호와를 영원히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거, 예배하는 거, 순종하는 거, 항복하는 거, 그 앞에서. 그런 자로 만들어지기까지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과 고통과 때로는 뭐 복과 이런 것들이 동원이 되는 것뿐이지 그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은 예배하는 자로 치유적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 주일날 드리는 예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 소명 불러요. 하나님이. 그죠? 부르심이 있죠. 예배의 첫 순서가 예배의 부르심이잖아요.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죠. 아,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nothingness 이렇게 바벨 같은 존재를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삼아주셨어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 감사를 기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말씀하셔. 설교예요 그게. 그래 하나님 나라는 내 나라는 이런 거야. 얘들아 이 땅에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설교.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너무 감사해서 아 그런 거군요 하나님 찬양.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지키고 정복하라 그랬잖아요. 6일 동안 나가서 세상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골프에게 정복당하는 게 아니라 골프를 정복하는 거예요. 돈에게 정복당하는 게 아니라 돈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명예에 정복당하는 게 아니라 명예를 정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물질주의 세상 속에서 그러한 세상의 다스림, 정복의 결과가 뭘로 떨어져요? 돈. 그래서 돈을 들고 하나님 나 일주일 동안 이렇게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요소에 헌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헌금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네. 그 다음에 그 전체를 이게 복이야 그 세상 힘이 복이 아니라 이게 복이야 해갖고 베네딕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여 이 전체의 예배가 바로 그 복에 대한 내용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지어다 라고 축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원하옵나이다가 겸손한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더 교만한 기도예요. 내가 축원하면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예배하는 당신들에게 이런 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하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고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축도는 축복권을 갖고 있는 목사가 이렇게 축복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밖에서 열심히 놀다가 축도 시간에 들어오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이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게 정복당한 자들은 이 예배 시간을 경홀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골프에게 정복된 자들은 이 예배를 골프와 언제든지 바꿔먹어요. 소풍에게 정복된 자들은 언제든지 소풍과 바꿔먹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거예요. 창세기의 뱀의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뱀을 다스려야 되는데 뱀이 하와를 다스려버렸잖아요. 여러분이 이 세상의 것들, 이 쾌락이라든지 여러분의 취미라든지 여러분의 행복에 다스림을 받게 되면 여러분은 여기에서 절대 예배할 수 없어요. 성도는 목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예배에 빠지면 안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세상에서 그렇게 살던 그 삶을 내 동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와서 보고 싶은 거니까. 근데 거기에 관심이 없으니 무슨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죠.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기를 커녕 너무 감당하기 쉬워가지고 이리 흔들었다 저리 흔들었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여 돈마저 정복하여 하나님 앞에 끌고 오는 워십 리더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절대 정복당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절대 가치가 어디 있어요? 브라질 가니까 차값이 여기에 3배, 혼다 시빅이 5만 불이에요 캐시로. 그래서 웬만한 중상류 이상 아니면 혼다 시빅 못 타요. 나중에 그 사실 알고 나니까요. 혼다 시빅 이렇게 지나가면은 이렇게 경의를 표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서서. 아니 어떻게 혼다 시빅을. 미국에서는 어때요? 아이들 고등학교 졸업하고 혼다 시빅 사주면 골라서 방에서 안 나와요. 보세요. 어떤 지역에서는 굉장한 가치를 지닌 어떤 것이 어떤 지역에서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것이 될 수 있어요. 반면에 브라질 사람들은 팔로스버디스나 라구나 니골 이런 데에 막 몇백만 불, 몇천만 불짜리 해변가에 집 있죠? 그걸 하나도 안 부러워해요. 그러면 그 세계 3대 미항의 하나인 리오, 거기서도 정말 아름다운 코파카바나, 그 앞에 50m 앞에 아파트가 렌트비가 600불이면 살아. 그러니까 라구나 니골에 와서 야 저게 얼마인 줄 알아? 몇천만 불이야 그러면 코파카바나에 반도 안 되는 걸 뭘 그렇게 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그게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진짜 절대 가치, 참 가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진짜 가치 있고 정말 아름다운 존재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 자신을 아름답게 갖고 가셔야지 왜 명품으로 치장을 하시려고 그래요, 자꾸. 세상 것으로 치장하여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세상의 힘의 원리 아닙니까? 내가 아름답고 존귀한 자가 되어 가야죠. 여러분은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뭔가에 우리가 속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어떤 거대한 힘에 속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여기 옷 하는 분들 많으시니까 어느 해는 까만 게 유행이다. 어느 해는 미니스커트가 유행이다.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근데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해놓으면 전부 세계 전체가 따라가. 긴 치마 입고 싶어 죽겠는데 어떤 놈이 올해는 짧은 거야. 그러면 무조건 짧은 거 입어야 돼. 나는 빨간 게 좋은데 올해는 유형이 까만 거야. 그러면 까만 걸 입어요. 누가 시킨 거냐고 그거를. 누가 그걸 가치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유행과 관계가 없어. 아무거나 막 입고 다녀요. 그래요. 당당하게 왜 온 세상 사람들이 한 색깔을 띠고 쫓아가는 그걸 쫓아가려고 그러세요? 힘이 최고야 그러면 전부 그를 쫓아가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서 세상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돌아서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금은 보석을 귀하다고 했습니까? 그게 어떤 면에서 귀해요? 배고플 때 먹을 수가 있어요. 위험할 때 무기로 쓸 수가 있어요. 진짜 누군가가 영향력 있는 어떤 사람이 개똥이 다이아보다 훨씬 가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해 놓으면 내일 아침에 길바닥에 개똥 다 없어져요. 인간들이 그렇게 우매합니다, 여러분. 근데도 자기들이 옳게 가고 있다 그래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어떤 것이 가치 있는 삶인지, 어떤 것이 성도의 삶이어야 하는지 잘 분별하여 그 길을 가십시오. 늑탈당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십자가의 삶, 사랑의 삶, 섬김의 삶, 그게 여러분의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엘세바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